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8월 12일에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오늘은요, 재밌고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네요. 자,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가축을 공격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소 엉덩이에 눈 모양 그림을 그려넣었더니 사자의 공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북서부 오카방고 삼각주 지역은요, 풍요로운 생태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야생동물이 보호되고 있는데요. 사자와 표범 등 이런 대형 육식동물이 주변의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요, 가축을 공격하는 사자나 표범 등 고양이과 동물이 기습적으로 사냥을 해 목표물과 눈만 마주쳐도 사냥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착안을 해서 소의 양쪽 엉덩이에 눈 그림을 그려놓고 공격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거라고 하고요. 4년 가까이 실험을 한 결과 눈 그림을 가진 소 683마리는 사자 공격으로 죽은 개체가 없었던 반면에 아무 그림도 없는 소는 835마리 중 15마리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이 소의 엉덩이에 정말 무시무시하고 부리부리한 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서로가 이렇게 물고 뜯는 일 없이 언제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자, 수요일의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족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숨은 의미에 대해서도 들어보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11일 북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유엔팀은 요청을 받고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요약 보고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아시아 홍수 사태를 거론하면서 한반도 역시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에서는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며 유엔팀은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하고 최근 발매된 고급 사양 스마트폰 성능이 한국의 2년 전 보급형 스마트폰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신경제센터 김민관 연구원이 지난 10일 작성한 북한 포커스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600만 명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평양이나 나선 등 부유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 장년층 휴대전화 가입률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장마당 종사자 등 두세 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북한 주민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45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 3명 중 1명은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치료인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코로나19 담당인력 1,1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 결과 이들의 47.6%는 5개월 이상 코로나19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길어지면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인력도 상당했습니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와 방역 인력들이 장기간의 업무로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내각이 베이루트 폭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며 자신을 포함한 내각이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폭발 참사가 발생한 지 6일만 내각 출범 7개월 만입니다. 1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인재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지자 불명예 퇴진을 한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 내각이 임시로 업무를 맡는 과도정부 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홍수 피해며 코로나며 북한도 현재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관련된 소식인가요?
네, 지난 월요일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개성 지역이 완전 봉쇄가 됐고 이 때문에 개성 지역 주민들이 생계 문제로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별 지원물자 공급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 주민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특별 공급 지시를 한 건가요?
지난 5일에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 6일 보도를 했고요.
예.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시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봉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 특별 공급 지시는 내린 상태고요. 그럼 개성에 지원 물자가 도착을 한 건가요?
네, 지난 7일에 열차로
네.
지원 물자가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주민들은 이제 이 열차 도착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예.
그도 그럴 게 개성 시민들은 이 완전 봉쇄된 이전에도 식량 땔감이 부족했고요.
네.
또 생활필수품도 부족하고 또 비싸져서 극도의 생활난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탈북민 재입북 사건 때문에 갑자기 개성시가 완전 봉쇄되면서
예.
굉장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특별 공급이 꽤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통이 트인 그런
네.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요. 개성 특별 공급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지급을 했나요?
세대별로 세대원 한 명당 그 쌀 5kg, 그리고 강냉이 10kg,
네.
콩 2kg, 기름 한 병을 공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원이 될 게 경공업성이 주도해서 하는 게
네.
간장, 소금, 설탕 같은 이런 조미료, 그리고 비누, 치약 같은 생활용품을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땔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동 통제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근데 땔감 하려면 또 산에 가야 되니까 대신에 그러면 당국에서 이제 평안남도 순천에 28 직동 청년 탄광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석탄 180톤을 인계받아서 개성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그런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의 재난지원금 성격인 이
네.
생활보장금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성인 기준 8,000원, 그러니까 북한 돈인데
네.
한 1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세대별로 등록된 세대원 수에 따라서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난 8일부터 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재난지원금 성격의 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도움이 된다라는 뭐 한국 국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북한은 또 어떤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지원 물자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가요?
일단 당 중앙에서 지금 특별 공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감히 손을 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당국에서도 이제 우려가 됐는지 사소하게나마 물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거다 하는 등의 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특별 공급은 좀 빠르게 좀 진행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배급소를 비롯한 현지 상업망들, 동사무소, 기관기업소 일꾼들, 연간기관들이 공급을 위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개성이 완전 봉쇄되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주민들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린 분위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개성 시민들은 이번 공급을 받고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지 여기서 지원이 끝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뭐 배고픔에 시달리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
네.
있잖아요.
어, 유명하죠.
네, 그리고 네. 방탄소년단이 춤 잘 추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유명한 그룹인데 예. 이 춤을 모방했다는 죄로 20대 군인 3명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군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네. 지금 북한이 그 백두산 답사행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군인들이 이제 좀 답사를 가려고 네. 기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난 5일 밤에 함경남도 속후역에서 정전으로 이제 열차가 멈춰 섰는데 네. 이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오락회를 열었대요. 예. 근데 이 오락회에서 군인 3명이 춤을 췄는데 이걸 이제 군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다가 예. 현장에 있던 보위국 성원들이 갑자기 이 군인 3명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 선열들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러 가는 도중에 퇴폐적인 남조선 춤을 흉내냈다고 하고
네.
이후 속후역 전 보위소도에 넘겨서 부대로 호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보위국 성원들은 평소에 한국 콘텐츠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네. 현장에서 끌고 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 보위부 성원들이 어떻게 알았나. 자, 어쨌든 그 춤을 춘 군인들은요. 방탄소년단 춤이라는 걸 알고 춘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이런 한국 노래나 춤이 유행을 할 때 이게 한국 거다고 말을 안 하거든요.
아, 네.
어떨 때는 중국 거다, 어떨 때는 이게 어딘지 출처를 잘 모르고 이들 군인도 그런 예. 것 같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군인들은 남조선 춤인지 몰랐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배웠다.
네.
혹은 입대 전에 사회에서 이게 어떤 그룹인지 모르겠지만 흥탄소년단 춤이 유행에 따라 추었을 뿐이다.
예.
그리고 이전에도 그 평상시 군중문화 오락 시간에 췄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문제는 이 호송된 군인 3명이 현장에 여러 군인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군 간부도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총정치국과 보육 간부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처벌이 약하다면 뭐 강직이나
네.
6개월 혁명화 처벌 만약에 처벌이 셀 경우 생활제대, 그러니까 불명예 제대까지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사실
네.
뭐 춤을 좀 춘 건데 처벌로까지 이어진다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북한 사회가 하루속히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8년에 2PM이라는 한국의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당시의 소속사 JYP를 나와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가수 박재범 씨인데요. 각종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스타일리시하게 노래를 잘 부릅니다. 박재범의 2013년 발표곡 좋아 함께 들어보시죠.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요즘 남한의 방송들을 보면요. 유독 가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요. 전통적으로 가족 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지 않나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드라마 소재로 가족 이외의 것이 선택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무조건 드라마 하면 가족 얘기를 다뤘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홈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었어요. 영어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런 식의 드라마 분류가 없어요.
아.
비슷한 거는 홈 코미디라고 하는 예.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보통 그 미국에서 주로 7, 8시 타임 이후에
네.
진행되는 그런 코믹한 그런 코미디 프로인데
네.
근데 집이 기본적으로 한 가족을 딱 놓고
예.
그리고 그 코미디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가족이 배경이 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네.
이제 홈 코미디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냥 홈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네.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실제로 이 드라마는 구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네. 어떻게 정해져 있죠?
회사원인 아빠, 그다음에
네.
전업주부인 엄마, 그리고 청소년이나 혹은 이제 초등학생 자녀 둘.
네.
여기에다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조부모를 같이 모시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3대가 함께 사니까 대가족 드라마가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조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면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핵가족 드라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런 전통들이 가부장제의 오래된 전통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60년대 이후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한국의 주류 드라마의 어떤 그 모습이 되었고 이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다른 소재들의
네.
그 드라마들과 겹쳐서 분화 발전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대표적인 시간대가 주말 드라마.
아, 주말 드라마.
이런 홈 드라마를 다루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사회상이 좀 반영된 결과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전형적인 홈 드라마의 변화가 나타난 때를 언제로 잡냐면
네.
1997년, 98년 IMF 이후로
예.
봅니다. 이때 유교적 가부장적인 가족의 모습이 해체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네.
사회 안에서 해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가면서 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별거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야기로 다뤄지게 되고 가족이 해체된 모습들이
네.
종종 제 소재로 다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홈 드라마는 마지막에 무조건 한 회 안에서 화해가 되던
맞아요.
전체에서 화해가 되던 다 해피엔딩이 그러니까요. 돼야 돼요.
네.
다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요.
짝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네.
2000년대 이후서부터는 짝이 없는 커플도 생기게 되고
예.
또 화해의 뻔한 결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사회상을 많이 반영하는 가족 드라마들이 나옵니다. 다문화 가족들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고요. 재혼 가정도 다뤄지기 시작했고 황혼 이혼이 또 특히 2010한 3-4년 이후서부터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묘사도 요즘에 특히 2014년 15년 이후에 많이 다뤄지고 있고 가족 자체가 갈등의 원인으로
예.
그려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은 모든 갈등을 해소해 주는
그런 지켜주는,
그렇죠.
네.
편안한 어떤 치유받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가족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립니다.
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결말을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최근에 종편 방송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JTBC의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는
네.
이혼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잖아요. 이런 드라마 옛날에는
네.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근데 이 드라마 파격이라고 하면서도 엄청 그렇게 열심히 저도
그렇죠.
봤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화제가 된 드라마들에서 이런 변화된 가족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부의 세계도 대표적이지만
네.
주말 드라마 하면은 보통 이런 파격적인 설정이 잘 안 다뤄지거든요.
예.
지금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
예.
중이에요. 이 드라마는 지금 거의 40%에 가까운
정말.
아주 굉장히
예.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시청률이 40%에 가까운데. 그런데 어릴 때 동생을 잃어버린 용주시장 상인 회장 댁내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 4남매가 있는데 다 이혼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큰 오빠는
네.
사실상 쫓겨났고요.
네.
그리고 큰 언니, 큰 언니는 남편을 쫓아냈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쫓아냈다보다 자기가 원해서 이혼을 했고
예.
이거 자체가 이혼의 주체가 다르잖아요.
네.
주로 그쵸. 여자 쪽에서 그러네요. 이혼을 원했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이것도 굉장히 파격이에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남자 쪽에서 이혼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네.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혼을 해놓고 이혼을 안 한 것처럼
아.
그러면서 쇼 윈도우라고
아.
영어로 얘기를 하면 마치 상점의 진열장처럼
네.
이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속으로는 이혼해 있는 그런 부부를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결혼신고를 하기도 전에 식장에서 파혼이 된 그러니까 이혼이 아닌 파혼 부부의
네.
모습까지도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
예.
시작하니까 처음에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 했었죠. 어떻게 주말 드라마를 이렇게 막, 막장인
네.
그런 모습을 그리느냐.
네.
그리고 또 성황리에 그 지지난주에 끝난
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조론을 적극적으로 그 다루고 있었고
예.
결혼을 졸업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 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족관계는 끝난
예.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남편은 불만을 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네.
그런데 22살 때 처음 그 결혼을 할 때의 기억만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니까
예.
이 남자가 그 자기 아내 조론까지
네.
선언하고 막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아내를 첫사랑 때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니, 저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변했지? 그 이 집 3남매가 있는데
네.
첫 딸은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달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성소수자예요. 자, 이런 집이 있을까요, 진짜?
네,
게다가
네,
둘째 딸은 9년간 애인을 잘 사귀었었는데
네.
애인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그 둘의 사귀는
네.
걸 보고 있던 남자 사람 친구한테
친구.
지금
예.
사랑의 감정을 느끼네요.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요.
경우일까요?
이게 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예.
느낌이 드는데
그 막내 아들 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가족이 꼴보기 싫어서 이민 비슷하게 호주로 떠났다가 거기서 사기를 당해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이런 가족을 다룹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 말씀해 주신 것 자체는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뭐 그런 드라마가 있나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 드라마를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 파악을 했는데 보면서는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봤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냥 뭐 그런 따뜻한 이야기 아닌가 가족 이야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드라마예요. 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네.
되게 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서로가 알지도 못했던
예.
가족이 남보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네.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죠.
그렇네요. 자, 뭐 다른 뭐 종류의 드라마들도 좀 이런 내용 다루고 있나요?
지금 이제
네.
정말 극단적인 가족이 뭐랄까 상처의 원인이었던
네.
그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그려낸 드라마도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끝난
예.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네.
여주인공은 엄마한테 정서 학대를 당해요. 엄마가 완벽주의자로서의 그 어떤 집착이 굉장히 심하다
네.
보니까 일단 남편과 완벽한 부부가 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 말 안 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를 파탄내고요. 그리고 딸을 자기의 분신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모든 걸 통제를 해요. 근데 그게 정서학대거든요. 아동학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모든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엄마가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형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역시
네.
어머니로부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예.
이게 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아기에 그런 게 있었지만
네.
남자 주인공 어머니는 형을 어떻게든 자기가 보살피고 싶지만
네.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지켜줬으면 하고 바라고 억압적으로 형을 무조건 네가 챙겨야 된다고 너의 삶은 형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엄마 같은 경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 여자 주인공과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실제로 서로 상처만 남은 사람들이 예. 서로 화해를 하는 서로 그런 화해. 드라마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우아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또 있는데
네.
다섯 친구가 대학교 때 친구가 지금까지 같이 이웃에 살고 있는데 자기 부인들하고 다 다른 이유에서 싸우고 있어서
네.
건강해 보이는 부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드라마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러니까 이 드라마만 보면은 우리 북쪽에 있는 분들이 야 남쪽 사람들은 저렇게 그러니까요. 가족에 네.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혀를 쯧쯧 차실
네.
것 같아요.
특히 뭐 사실 지금도 북한은 대가족에 낯설지 않고요. 또 가족 공동체의 삶이 중심 가치로 존중받고 있잖아요.
네.
좀 이해가 진짜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아까 우리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드라마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20세기 한국 방송의 가족 드라마는 대체로
네.
가족에게 책임을 다 이렇게 사회가 떠넘기기 위해서
네.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만 자꾸 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드라마에서 보는 가족들은 전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아, 그렇네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네.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드라마들은 그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찾아서 그려줘요. 그렇게 그리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런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우리 네. 또 앵커께서도 감동적으로 봤던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네. 보세요. 왜 서로 아는 게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네.
조금만 더 물어보고 대답하고 해줬으면 이 딸이
네.
그 아빠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상처받았을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네. 엄마는 아빠가 부집살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오해였거든요. 그 다 오해를 풀고 났더니 남편이 너무 네. 애처롭고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남자 입장에서도 네. 그 자기 아내가 사실은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와 결혼을 했고 끝까지 그 보이지 않는 그 남자하고 저 비교를 하고 있는
그랬겠네요.
그래서
네.
오해를 했던 거 이런 거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런 그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는 모습을 네. 가져야지만 진짜 가족이 된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확실히 뭐 그냥 덮어놓고 가족이 뭐 행복하고 좋다기보다는 속속들이 좀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결말이나 대안도 좀 새로운 게 많은 거죠.
지금 TVN의 그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는 두 자녀들이 만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주인공의 어머니 그 집착증 환자가 네.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를 살해했거든요.
아이고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그걸 알게 됐으니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아픔에도
예.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봤더니 상대가 모자란 걸 내가 채워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홍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안전핀이 없는 여자와 그 여자에게 안전핀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 네.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이건 혈연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같은 경우도 네. 무조건적인 화해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고 헤어진 사람은 헤어져 있는 상태로 스스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결말이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이 바로 네. 그거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객관화시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훈련을 많이 네.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드라마를 딱 보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저거랑 비슷한데
네.
라고 생각하면 객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분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네.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든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들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이유가 서로 객관화를 시켜서
네.
모자란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관계로서의 가족이란
네.
것을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가족 드라마가 한국에서는 많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족 드라마 속의 극단적인 설정이나 묘사는 좀 비현실적인 환상이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감과 더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북한과 남한이 가족 드라마 좀 자유롭게 함께 보기도 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면서 서로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소통을 하면 네. 통일이 저절로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윤종신 씨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부르고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이자 작곡가인데요.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가수 윤종신 개인의 월간 음악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이라는 걸 통해서 새 노래들을 꾸준히 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윤종신 씨의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1996년에 나온 노래고요. 환생 함께 들어볼 텐데요. 지금 들어도 참 좋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2010년대 미국 프로농구 NBA는 네. 더 킹이라고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임스의 나이가 이제 35세로 서서히 은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2020년대와 그 후 NBA를 책임질 선수는 누구인지 오늘은 NBA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농구 소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NBA에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 NBA를 이끈 스타는 매직 존슨과 래리 버드 선수였는데요.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NBA 역사상 가장 극적인 라이벌로 불립니다.
네.
당시 다른 스포츠 리그에 비해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던 NBA를 부흥시킨 원동력이 됐는데요.
네.
이어서 1990년대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시대였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은 뭐 사실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만큼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예. 때문에 지금의 NBA의 인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고요. 이후 2000년대는 역대 최고의 슈팅가드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 그리고 2010년에는 더 킹 르브론 제임스가 NBA 무대를 주름잡았습니다.
네, 뭐 정말 10년 주기로 이렇게 걸출한 스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NBA의 인기는 또 이 선수들 따라 해가 지날수록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NBA는 자국인 미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도 많은 애호가를 가지고 있는 농구 리그입니다.
네.
2017-18 시즌에는 NBA 사상 처음으로 관중 2,2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예.
마이클 조던이 활약했던 1990년대에도 이 NBA가 높은 인기를 자랑했지만요. 당시 경기당 평균 관중은 12,000명 안팎이었던 걸 비교해보면
네.
엄청난 인기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 그 미국 스포츠 매체인 스포팅 뉴스는 NBA가 현재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중국 내에서 NBA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2018-19 NBA 시즌에 약 4.9억 명의 이 중국 농구 팬들이 그 자국 그 텐센트 통로를 통해서 그 NBA 경기 생방송을 시청했다고도 합니다.
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뭐 거의 그럼 5억 명이네요. 이 5억 명의 팬들이
네,
생방송을
맞습니다.
보는 이런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자, 이번 시즌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관중수가 좀 그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2020년의 NBA에서는 어떤 선수가 주목받고 있나요?
네, 뉴욕 데일리 뉴스가 르브론 네. 제임스의 뒤를 이을 2020년 차세대 스타 4명을 주목을 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후보로 루키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를 꼽았습니다.
예.
이 선수는 현재 20살입니다. 현재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뛰고 있는데
네.
키가 198cm로
예.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최고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매체는 윌리엄슨이 이 매직 존슨과 제임스가 가진 매력처럼 그 농구 팬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네.
좀 다만 경기 스타일이 르브론 제임스보다 좀 야수처럼 좀 저돌적인 방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네.
그런 플레이를 좀 해서 좀 부상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습니다.
키가 2m에 가까운 선수가 이렇게 네. 저돌적으로 하면 옆에 선수들이 네. 막 굉장히 위축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후보에 오른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선수인가요?
다음으로 꼽은 선수는요. 미러키 벅스 소속의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입니다.
네.
94년생인 이 선수는요. 나이지리아계 그리스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데요. 그래서 별명이 그리스 괴인입니다.
네. 네.
정말 신체 조건도 비현실적인데 예. 일단 키가 211cm입니다.
더 크네요. 네. 윌리엄슨보다.
근데 양팔 길이를 벌리면 네. 221cm입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압도적인 보폭과 네. 민첩함을 가진 선수인데요. 현재 이 소속팀 미러키도 이 아데토쿤보의 활약을 앞세워서 그 동부 컨퍼런스 그쪽에 이제 선두에 올랐는데
네.
현재 아데토쿤보 선수는 2019-20 시즌 이 NBA 최우수 선수를 놓고 르브론 제임스와 제임스 하든과 좀 다투고 있는데
네.
사실 이미 아데토쿤보 선수는 2018-19 시즌에 최고 선수 자리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 선수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좀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좀 그가 과연 앞으로 그 같은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르브론 제임스와 최우수 선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 라면 이미 뭐 충분히 2020년을 이끌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두 명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줄 선수는 누구인가요?
네, LA 클리퍼스 소속의 카와이 레너드 선수입니다.
네. 네,
레너드는 현역 최고의 공수 겸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샌 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수비 전문 선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네.
차근차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극강의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장착한
예.
정말 뭐랄까요 대기만성형 선수인데
네.
두 차례 NBA 챔피언 그리고 두 차례 NBA 파이널 최우수 선수를 했기 때문에 제임스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이렇게 충분하다고 매체가
네.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스타일이 좀 화려하지 않고 뚜렷한 개성이 없다는 점.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 마케팅에 좀 약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앞에 막 괴인도 네. 있고 괴물도 있고
별명들이 네. 하나씩 있는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의 벌써 나이가 29세인데 제임스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좀 나이가
네.
조금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비 전문 선수가 공격까지 잘 하지만 뭐 약간은 조금 평이하다
네.
다른 두 선수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선수는 누군가요?
마지막으로 꼽은 선수는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불리는
네.
이 21살의 루카 돈치치 선수입니다.
네.
댈러스 매브릭스 선수의 이 선수는요. 2년 차에 이미 최우수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역대급 유망주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잘생겨서 여성
그래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러면 또 궁금하실 텐데.
네. 네. 그리고 이제 NBA 애호가 사이에서는 루카 타임. 그러니까 이제 루카 시간 이렇게 유명한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 12월에 있었던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이제
네.
경기 종료 3분 전에 팀은 102-94로 8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연속 11득점을 이 루카 선수가 휘몰아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팀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3분 전에요.
네.
네.
당시에 19살이었거든요. 정말 이 신인에 불과했던 이런 선수가 이런 활약을 보이니까 이 루카의 이런 실력을 의심하던 사람들까지 아, 루카는 신인왕을 받을 만하다
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후에도 경기 종료 직전만 되면 미친 활약을 펼치는 걸로 워낙 유명해서 네, 루카 타임이다
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정말 이 루카 돈치치 선수는 슬로베니아 선수만 아니었다면
네.
정말 많은 팬들을 더 보유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도 이 외국 매체는
네.
아데토쿤보 선수도 외국인 선수였잖아요.
네.
이 선수도 좀 그런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NBA가 재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선수들의 활약을 이렇게 듣고 있자니 굉장히 리그 상황이 궁금해지는데
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NBA 리그는 현재 결승전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서부 컨퍼런스 팀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상위 8개 팀만 이 결승전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 8번 이 시드 결정전이 상당히 가축전입니다. NBA는 2019-20 시즌에 이 플레이오프에서 8위 팀과 9위 팀이 4게임 이하로 좀 좁혀질 경우에 이 8번 시드 결정전을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네.
서부 8위를 기록 중이던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10일 토론토 랩터스에게 패하면서 이 서부 컨퍼런스 8번 시드 결정전 개최가 확정이 됐는데요.
예.
8번 시드 결정전은 현지 시간 15일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8위 팀이 그냥 이기면은 그대로 올라가고요. 그런데 만약에 9위 팀이 이기게 되면 네. 17일에 다시 한번 재경기를 하게 되고
그렇겠네요.
네, 다시 한번 9위 팀이 이 경기에 이기면 이제 8위 팀을 제치고 플레이오프 마지막 8번 티켓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남은 리그 잔여 일정 굉장히 뭐 긴장감이 팽팽할 것 같아요. 또 말씀해주신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후계자는 누구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스포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태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가끔 호텔이나 유명 레스토랑에 가면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혹시 그냥 우연히 방문할 때면 혹시 예약 없이도 되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는요. Do you take walk-ins? 라고 합니다. 자, 제가 walk-ins 라고 했죠. 여기서 walk는 걷다의 walk고요. in 하면 안 에 있는 할 때 그 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가다 라고 직역이 되죠. 자, 이렇게 뭐 그냥 걸어 들어가도 받아주나요? 뭐 그런 의미인 거죠. 편하게 예약을 먼저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러지 못했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외워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보세요. 예약 없이도 되나요? Do you take walk-ins?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13일 목요일은 새벽에 평북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황해도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17도, 강계청진 21도, 함흥 22도, 신의주 사리원 원산 24도, 평양 개성 해주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3도, 신의주 해주 26도, 해산 청진 27도, 강계 개성 사리원 함흥 원산 28도, 평양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하락한 41.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4.6% 하락한 1,94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95.22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역대급 장마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겠지만 휴가철이면 한국의 유명 바닷가 해안에는 밤마다 젊은이들이 몰려와 백사장을 가득 채우고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우기 마련이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백사장 주변 출입구에는 야간에도 단속 요원이 배치돼서 피서객들이 들고 가는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데요. 뭐 이른바 치킨이나 술, 음식물로 보이는 물건들이 여기서 상당수 걸러진다고 하네요. 즉 한국에서 그 유명한 치맥을 코로나19 때문에라도 해변에서 못하도록 금지했더니 해변의 풍경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철심에 화약을 바른 폭죽을 든 피서객들도 발견되면 바로 돌려보내진다고 하네요. 요즘 한국 바닷가에선 야간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요. 단속 요원들이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또 느슨하게 쓴 피서객에게는 주의를 주고 시정을 당부한답니다. 취객이 먹다 백사장에 쏟아버린 술 냄새가 진동하던 해변에서 요즘엔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이 그대로 느껴진다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렇게 깔끔하고 좀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의 모습은 유지돼도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19와 수해로 고생이 많은 북한의 요즘 바닷가 풍경도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죠. 롤러코스터라고 1999년에 데뷔한 한국의 혼성 밴드가 있는데 세련되고 느낌 있는 음악을 잘 만드는 밴드입니다. 지금은 두 명만 남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여성 멤버 조원선 씨는 드라마 OST도 부르고 남성 멤버 이상순 씨가 바로 그 2020년 여름을 강타한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작곡한 분이자 싹쓰리의 홍일점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수인 이효리 씨의 남편입니다. 자, 롤러코스터의 히트곡 습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늘 좋은 습관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